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다윗이 그에게 몰려든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 600명과 함께 사울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와 동굴에서 동가식 서가숙할 때의 일입니다. 마온 지방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가진 큰 부자였습니다. 당시는 아직 왕권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라 치안은 몹시도 불안했습니다. 국내외의 도적들이 불시에 한 마을을 습격해서 마을에 있는 짐승들을 다 노략해 가곤 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을 때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도적들로부터 자신의 가축을 지켜준 사람들에게 양털의 일부와 음식을 대가로 지불하곤 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은 나발의 가축들이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털을 깎을 때에 10명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것은 나발로부터 상당한 양의 대가를 기대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발의 반응은 아주 예상밖이었습니다. 나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란 사람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나발은 다윗을 폄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군인 사울왕을 배신한 악한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양털이나 음식을 나누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기탱천하여서 함께하고 있던 600명 가운데 400명을 데리고 나발에게로 향했습니다. 한 하인이 이 소식을 듣고 주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전했습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두 가죽 부대, 다섯 마리 양의 요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등을 나귀에 싣고 다윗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정도의 양이면 600명의 사람들이 한 끼는 충분히 먹고 남을 음식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서 남편을 용서해 달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29절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아비가일은 남편의 용서를 구하면서도 내 남편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의 생명을 생명싸개로 쌓두었기 때문에 원수들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멀리 던지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집으로 돌아온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발의 몸이 돌과 같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니까 그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후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비가일과 나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나발은 완고하다고 합니다. 총명하다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고 완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목이 곧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나발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나발부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발과 아비가일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려고 했던 남편과 그렇지 못한 아내도 있습니다. 다윗과 미갈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사울왕의 장군이 되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또한 사울왕의 딸인 미갈과 결혼을 함으로 그는 부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지지하는 백성들의 환호성이 점점 더 커질수록 다윗을 증오하는 사울의 마음도 점점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급기야 사울왕은 부하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어서 밤새도록 그의 집을 지켰다가 아침이 되면 그를 죽이라고 살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미갈은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서 도망을 시키고는 다윗의 잠자리에 우상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했던 다윗의 집안에 우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 의아한 일입니다. 다윗과 미갈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 사무엘하 6장에 있습니다. 기랏 유아림에서 20년,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침내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다윗은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서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창을 통해서 지켜보던 미갈은 마음속으로 업신여겼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다윗은 자기 가족들에게도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달패들이 옷을 벗고 춤추고 노는 것처럼 어떻게 왕께서 채신머리 없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십니까?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이 자기 옷이 벗어지도록 힘을 다해서 춤을 춘 것은 단지 흥을 돋우기 위함이거나 취기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낮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왕의 자리에까지 앉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의 마음이 그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미갈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자기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나 다윗과 미갈 부부처럼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부부 모두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눈만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로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부부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고 신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대표적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부부는 구약에 나오는 그 어떤 부부보다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상아로 만든 궁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었을지라도 지난주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여호람과 헤롯 아그리빠 1세처럼 그들의 끝은 참 비참하였습니다.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후에 아합 왕이 탔던 마차에 피가 고였는데 그 피를 사마리아에 있는 연못에서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개들이 핥았습니다. 이세벨 왕비의 죽음은 더 처참합니다. 그는 창밖으로 던져져서 최후를 당했는데 개들이 그의 시신을 먹고 그 피를 핥아서 그의 시신 중에서 남은 것이라고는 두개골과 두 손과 두 발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며 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고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물질을 두었다가 한날에 죽어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나 다윗과 미갈 부부와 같지 않고 또 아합 왕과 이세벨 부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몸부림을 쳤던 부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들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당시 제사장의 숫자는 1만 8천 명에서 2만 명 정도였고 팔레스타인의 인구는 약 5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인구에 비해서 제사장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흔하디 흔한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였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었지만 그것이 그 세상적인 특별함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경건한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서 부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살던 때는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잔인했는지를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왕좌를 넘보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그가 신하이든 친척이든 즉각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얼마나 자신의 왕좌에 집착했는지는 성경에도 아주 또렷한 그림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께 경배를 드리러 왔다고 하자 헤롯 왕은 몹시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어서 나로 하여금 경배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들이 꿈을 통해 지시하심을 받고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후에 박사들에게서 속은 것을 알게 된 헤롯 대왕은 분노하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두 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는 헤롯 대왕이 70세로 그의 종말을 불과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을 때 그것이 한 번 두 번만이 아니라 매번 그러할 때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결과를 갖게 될 때에는 성실하게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같이 많은 것을 착취당할 때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 때에는 바른 삶을 살기보다 눈치를 보며 거칠애로 살기가 쉽습니다. 흔히 아주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법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늘 당하고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꼭 법이 있어야 하고 법이 그런 사람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법입니다.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 과거에는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나면 서로 먼저 소리 지르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혹 더 잘못했더라도 덜 잘못한 것처럼 되어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에는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의 화면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법입니다. 작년 여름 늦은 밤에 제가 사는 집에서 가까운 좁은 골목길에서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주오던 차가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사이로 비스듬하게 차를 세웠는데 마주오던 차가 자기 차의 옆면으로 제 차 뒷범프를 긁었습니다. 상대편의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일이라 저는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 차는 제가 수리할 테니까 대개 차는 그 차는 독일산 세단이었습니다. 당신이 수리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상대는 제가 잘못했다고 우겼습니다. 결국 경찰이 왔습니다. 그날 밤은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오는 금요일 밤이었고 이미 자정을 넘겼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줄 설교 준비할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초조함보다 제가 더 조심스러웠던 것은 혹 경찰이 제게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물을까봐 더 걱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상대 차에도 제 차에도 블랙박스가 있어서 상대방의 100% 과실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만약 차에 블랙박스가 없었고 그 상대자가 끝까지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 우겼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두 배나 더 길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래 사용했던 히브리 말도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던 시대는 헬라와 로마 제국의 연이은 압제와 헤롯 대왕의 학정으로 깊은 절망감과 좌절감이 드리워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바른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당시는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어떠하였는지 오늘 본문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었고 흠이 없이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신들의 바른 삶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로마서 3장 23, 24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외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선한 행동과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선한 행동을 합해서 한 사람에게 준다고 해도 그는 의인이 될 수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자신을 세우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하여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일 뿐만 아니라 자기 시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자신을 바르게 세우려고 했다는 의미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어떠하였는지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라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것을 한숨 쉬시고 후회하실 정도로 패역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않음을 그만큼 속상해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자녀가 청개구리도 아닌데 부모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거부할 때 어휴 저걸 누가 낳았나 내가 저걸 낳고도 기뻐서 미역국을 먹었다는 말인가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때의 자녀는 그럼 자기가 낳았지 누가 낳았겠어? 누가 낳아달라 그랬어? 라고 반발하는 것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노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는 홍수 이후에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창세기 18장 24절입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몸부림을 보시고 소돔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며 신실하게 살기를 바랐던 의인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욕망을 따라서 사는 악인에 대한 표현은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은 시가서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시편 1편 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세상에 아무리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을지라도 세속적 가치관의 물결이 아무리 많이 범람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왜곡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묘하게 펼쳐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람이 요셉이나 다니엘, 다윗과 같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바울이나 아볼로처럼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를 비롯하여 다른 사도들과 같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데는 나의 지위나 학문, 나이, 성별, 재능과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부부가 모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바르게 세우며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주 유재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주 좋은 샘플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들은 당시 유망업종이었던 천막 제조업을 통해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꿈꾸지 않고 자신들을 늘 주님 앞에 세워서 주님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내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내 자녀의 부부가, 내 손자 손녀의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먼저 두 손을 모읍시다. 청년들에게는 부모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를, 장래에는 나와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게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그때에 애굽 땅의 재앙으로 인해서 흑암이 가득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비추었던 것처럼 이 시대가 아무리 유대 왕 헤롯의 때와 같이 어둡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빛이 비치기 시작할 것이요. 그 빛이 이 시대의 어둠을 걷어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밝히는 가로등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발은 거부였을지라도 욕망과 쾌락에 눈멀었었고 미갈은 공주로 태어나 왕비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였고 아합과 이세벨은 왕과 왕비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한 일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삶은 세상에서 화려하게 보였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기 짝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지만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참 드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내 배우자가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의 부부가, 내 손주의 부부가, 내 부모가, 내 형제 자매의 부부가, 장래의 내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와 가정, 일터, 학교 등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앞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